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보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보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이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 시간도 우리 온 마음과 뜻을 다 이 말씀 앞에 나오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무엇을 전하시고 또 무엇을 드러내시는가를 밝히 배워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또 아시는 대로 문화 비유라 이렇게 일컬어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문화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 비유와 좀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근데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이 문화 비유의 화폐는 문화입니다. 마태복음에 달란트가 화폐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죠. 화폐 가치로만 따지면은 문화보다 달란트가 훨씬 더 높습니다. 달란트는 금화예요. 금화인데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다. 그렇게들 다들 알고 있죠. 그리고 문화는 은화입니다. 은화인데 한 문화는 100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런 액수예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한 문화는 100 데나리온. 이런 엄청난 가치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세 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각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이렇게 맡겼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열 명의 종을 불러서 각기 한 문화씩 그렇게 이제 맡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예루살렘 입성 후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문화 비유는 예루살렘 입성 전에 바로 전에 이 비유를 또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또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문화 비유는 주인이 길을 떠난 이유를 왕위를 왕권을 받아 가지고 돌아오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달란트 비유에는 그냥 길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뭔가 좀 비슷하긴 하지만은 그 배경이나 또 주어진 상황 여러 가지를 접해 보면은 의미가 다르게 또 해석되어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먼저 이 비유 내용을 좀 우리가 또 보면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길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헤롯이 로마 황제로부터 왕권을 받아가지고 유다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이제 자리 그 왕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이 귀인도 왕권을 더 높은 어떤 황제에게 받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려고 길을 떠난 겁니다. 이 귀인이 그처럼 길을 떠나기 전에 종 10명을 불려가지고 각기 은하 한 문화식을 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죠. 그리고 길을 떠났는데 길을 떠나니까 이 백성 중에 또 그 귀인을 미워해가지고 그 사람이 왕 되는 걸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에게 몰래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이 왕 되는 걸 반대합니다. 반대 운동을 펼치는 또 그런 백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반대 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장사했는가 점검을 하죠. 첫째 종이 나와서 내가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보고를 하고 그 주인으로부터 잘하였다 충성된 착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고 그리고 열 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종이 이제 나왔는데 이 종은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겨서 또 역시 칭찬을 받으면서 다섯 고우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 한 종이 나와서 보고한 이 사람은 그 받은 문화를 수건으로 싸두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화를 수건으로 싸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돈을 보관한 방법입니다. 돈을 보관한 방법인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세 번째 종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고 되어 있죠. 땅에 묻어둔 것이나 수건에 싸둔 것이나 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보관을 해둔 그런 하나의 행위예요. 이 종이 그렇게 문화를 보관을 해놓게 된 이유는 주인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종은 주인을 아주 엄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무서워했던 거예요. 주인이 어떤 사람을 안다면은 이 주인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걸 거두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두지 않은 걸 취한다. 심지 않은 걸 거둔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 심지도 않고 그냥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주인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인 앞에 만약에 자기가 문화를 잃어버리면 굉장히 혼날 것이다. 이력인 거예요. 장사를 해가지고 만약 내가 손해봐서 문화를 잃어버린다면 그 주인에게 나는 엄청난 혼날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하고 그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수건으로 싸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생각은 좀 가상하다 할 수가 있는데 주인은 이 종을 악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주인을 그렇게 엄한 사람들 알았다면 돈을 은행에 맡겨가지고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게 하는 것도 옳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곁에 선 사람에게 그 한 문화를 빼앗아 가지고 열 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이제 하시죠.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아니 이 사람은 이미 열 문화가 있는데 어떻게 또 한 문화를 주라고 합니까? 또 이런 불평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됨을 원치 아니했던 그 사람을 불러다가 심판해버리는 그런 내용으로 비유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보면은 그 주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길을 떠나서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인이 왕 되는 걸 반대한 사람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장사를 잘한 착한 사람이 있죠. 또 주인을 또 엄한 사람으로 알아가지고 문화를 수건 싸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또 열만한 사람이 한 문화를 또 주니까 왜 더 주는가 이미 있는데 이렇게 불평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해버리는 이게 이 문화 비유의 하나의 그 줄거리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문화 비유는 그 줄거리 보면은 은사와는 어쨌든 거리가 먼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를 이제 해석한 사람들은 거의 다 은사로 갖다 붙여가지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문화 비유에서도 이 마지막 그 세 번째 종이 책망을 받은 것은 장사를 안 했기 때문이다.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하나 충성을 안 남긴 게 없어서 가지고 주인에게 책망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달란트 비유와 똑같아 버려요. 그 의미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배경이나 상황이나 왜 주인 이름 말하는가 다 묵살해버리고 그냥 인간의 생각들을 끄집어내다 보니까는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나 의미가 같아버리는 그런 오류를 또 범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지만 문화 비유도 또 은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았으니까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많이 남겨야 됩니다.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여러분 무슨 은사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기 저녁 가서요 머리 뒤집어 쓰고 생각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내가 뭘 잘한 게 있다 생각해 보면은 잘한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은사일까 궁금하기도 말이죠.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은사 이 문화 비유를 은사로 연결시켜 가지고 은사 받아서 열심히 봉사해라. 사실 이러한 말들은 막 그냥 교회 와가지고 교회 일 열심히 하시고 헌금 많이 하시고 결국 이런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은사를 줬으니까 열심히 일해. 남긴 게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화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11절에 오면은 그 삭개오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이다. 이리 생각을 했어요. 당장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꿈꾸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 이게 당장에 지금 실현될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이 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겠습니까? 정치적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는 나라 이게 유대인이 꿈꾸는 그런 하나님 나라예요. 정치적으로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중심이 딱 되는 그랬죠? 그 옛날에 그 다윗의 영광 회복되는 그런 나라 되는 거 이게 유대인의 하나님 나라예요.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강해지는 그런 나라 되는 거. 유대인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 나라만 실현되면 자기도 고생 끝이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만 이제 기다렸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길이 십자가, 예수님 죽은 고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행복, 그런 길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이냐 또 그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려고 지금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말한 대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고난입니다. 또 죽으심의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시현되는 그런 길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결국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나라로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장에 실현되기를 원했죠. 이들이 알지 못한 게 뭐냐면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걸 알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됨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으면 가능하지가 않다. 이걸 그들이 모른 거란 말이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됨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능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완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 상관없이 죽으신 부활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 이것만 생각을 했었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무언가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죠.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으신 것 다시 사심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길로 가고 또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면 혁명을 일으키든 뭘 하든지 간에 이 땅 뒤져버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에 우뚝 세우는 그런 일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버림받는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면 왜 죽어야 합니까? 왜 버림받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결국 이들은요, 십자가고 뭐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만 실현되면 돼, 이 생각입니다. 딴 거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실현되면 행복이니까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 나라만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유다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실현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냐. 이걸 그들은 염두에 두지를 않은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다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게 그들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과정 필요 없이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걸 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유대인의 잘못된 생각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꺼주고 계시나 그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요. 이 10명의 종을 불러서 동일하게 한 문화식을 맡겠다는 겁니다. 자, 10명의 종이 있어요. 10명의 종이 다 똑같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떤 종은 일을 잘할 것이고 어떤 종은 또 일을 못할 수도 있고 말이죠. 어떤 종은 주인에게 좀 충성할 수 있고 어떤 종은 주인에게 충성하지 눈치 보면서 그렇게 또 일하는 그런 종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한 문화를 맡겨가지고 장사를 시켜서 많은 것을 남기게 하려면은 종의 자질들을 따져가지고 너는 좀 장사 소질이 있으니까 너는 열 문화를 받아라. 너는 또 뭐 다섯 문화를 받아라. 이렇게 각기 다르게 맡기는 것이 그게 더 이치에 맞을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종은 종의 이 주인은 종의 자질과 또 어떤 그 일한 능력을 따라서 문화를 맡긴 것이 아니고 모든 종에게 동일한 넥수 한 문화를 맡겠다는 거예요. 한 문화가 100데나리온 해당되어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보다는 작지만 어쨌든 노동자 100일 동안에 품삯이시니까 하루 5만 원 치면 500만 원, 7만 원 치면 700만 원쯤 되는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10명의 종들이 동일하게 그 적은 돈이 아닌 그 돈을 맡겠다는 것은 결국은 종의 차지를 전혀 보지 아니하고 문화를 맡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점이 돼야 돼요. 종의 자질을 안 맡다. 모든 종에게 동일하게 맡긴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여기에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길을 떠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걸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위를 받아 돌아온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게 뭐겠어요? 왕위를 받아 돌아옵니다. 제 이름이죠. 다시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세상의 왕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에 과연 누가 착한 종이라 선언 받을 것인가 이걸 말씀하는 것이고 착한 종이라는 그 선언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 그 전까지는 우리가 문화를 받은 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즉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다 같이 문화를 받은 종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문화를 받은 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게 지금 초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봐도 문화가 뭐겠어요? 열 명의 종들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 줬습니다. 동일하게 줬어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신 거 이게 뭐겠냐 말이죠. 동일하게 주신 거 아무 조건도 자질도 안 보고 동일하게 주어주신 거 그게 뭐겠습니까? 받은 적이 없으니 알 수가 있나? 그 성령이거든요. 성령이고 믿음이에요.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보낼 때에 아,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자질이 있으니까 성령을 좀 뭐 팍팍 쏴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율법과 열심, 실천 이런 걸 따져가지고 성령을 친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는 거죠. 부른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른 종이다. 하나님 부른 종이란 그 이유와 때문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외에는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성령을 받고 믿음을 받은 조건으로 요구된 적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 요구를 하신 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들에게 맡겨진 문화가 이제 성령을 받은 것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결국 성령으로 남긴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살아서 뭔가 남긴 사람이 있고 성령을 수건에 쌓아두기만 사람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성령을 보관만 한 거예요. 물론 성령이 뭐 물건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가 보관한다, 곱게 보관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은 자로 살지를 못하는 것, 이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은 자로 사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종이, 악한 종이 그 맡은 문화로 장사하지 않고 수건에 쌓아두기만 한 것은 주인이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인이 엄한 사람이서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이 종이 알고 있는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뿌리는 것 없이 거두기만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종이 생각할 때 주인이 그런 사람이라면은 많이 남기면 칭찬을 받겠는데 남기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나는 벌받는다 이거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남긴 한 문화를 이제 보관을 한 것이고 최소한 주인에게 받은 그 한 문화만 갖고 있어도 책망을 면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의 하나님이었어요. 유대인에게 하나님은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엄한 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좀 율법들을 하지 아니하면은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 하나님이었어요. 무서운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 백성이란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대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 살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키면은 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그게 유대인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하나님 택한 백성 그것만 잘 보관하고 있으면은 저 나라 내 거야. 이게 그들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 엄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모시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문화로 장사하기보다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관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는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이들의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율법 지켜가지고 아 율법 잘 지켰다고 칭찬 들으면 되었던 것이지 뭐 성령으로 사는 거, 십자가 사는 거 이건 관심이 없는 거죠. 성령으로 산다는 것도 결국은 율법을 실천해 사는 것으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성령을 주신 것은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책망을 받고 죄를 책망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문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십자가의 십자가를 삶의 중심에 두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행함으로 열매 맺는 걸 좋아하고 상을 주는 그런 분으로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문화 비유에서 아셔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지 않은 벌 주고 천국에 상도 안 줘버리는 그런 하나 생각하는 거. 이건 악한 종과 같은 것입니다. 악한 종이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하나 무서워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주일 빠졌는데 형님 벌 주는 건 아니니까 무서워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멋대로 하나님 어떤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그런 하나님을 그 주일 하루 빠졌다고 해서 벌 주고 심판해버리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전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일날 마음대로 빠지는 말 아닙니다. 또 잘 또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이 사람 생각이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제가 또 이런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풍성함은 정말 우리의 어떤 자들 우리 기도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이걸 좀 안 하니까 내가 남긴 게 없으니까 벌 주고 상도 안 주고 집도 조그만 게 주고 이렇게 이해 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악한 종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내 식도로 알고 있는 것밖에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확증된 그 사랑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엄하신 그런 분이라면은요, 예수를 세상에 안 보냅니다. 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독생자 아들인데. 그래서 악한 종이 생각한 엄한 주인답게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으면 상 주고 안 맺으면 벌 주고 그렇게 일하면 될 건데 무엇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가지고 십자가 죽게 하시냐 그 말이죠. 그게 주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게 하나님의 본질임을 보이기 위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다고 하면서도 엄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은 결국은 성령을 받은 자로 사는 것이 뭔가를 모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 말.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종들 가운데에 열 문화 남긴 사람이 있고 다섯 문화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남긴 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리고 열 문화 남긴 사람 열 골 건세를 받았고 다섯 문화 남긴 사람 다섯 골 건세를 받았어요. 또 차이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남긴 것만큼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많이 남긴 게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많이 남기시다 이런 말을 하고 많이 남기는 것을 결국 전도해가지고 소교인들을 또 끌어오는 거 여기에 또 갖다 붙이는 또 그런 경우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 우리 오해가 있어요. 한 나라에 대해서 이걸 고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걸 잊지 아니한다면은 이 내용들이 무슨 열매를 마지 맺으라거나 전도해라거나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놓고 이 말씀 우리가 들여다보자는 것이에요. 열 문화 남기고 다섯 문화 남긴 종이 남긴 것만큼 상을 받긴 했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내용이 지금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이 한 문화를 쌓은 종을 책망하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 그 한 문화를 빼앗아가지고 열 문화인 종에게 주라 합니다. 곁에 서 있는 사람은 종이었을 것을 생각이 돼요. 근데 그들이 주인에게 뭐라 했냐 말이죠. 25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미 열 문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또 한 문화를 더 줍니까? 뭔가 공평치가 않다는 불평입니다. 아니 열 문화씩 갖고 오는데 왜 또 한 문화 더 주냐 그 말이에요. 주려면 다섯 문화 있는 사람, 또 적긴 사람 주는 게 낫지. 그래 좀 공평하지. 가진 자에게 또 줍니까? 이게 그들의 불평이었던 거예요. 아마 이들은 한 문화는 열 문화보다 적게 가진 자에게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결국 이들의 관심이 뭐였겠습니까?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냐? 여기에 관심 두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있는가? 저 사람 열 문화. 나는 뭐 한 문화, 두 문화, 다섯 문화 비교를 하고 나보다 많구나 이 생각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많은 더 줍니까? 못마땅한 기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도 역시 성령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누가 얼마를 받았는가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십자가 안의 세계예요. 누가 얼마를 받았는가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왜 불평을 하게 됩니까?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어 이걸 보고 있거든요. 저기는 많은데 적다. 그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1억이 있고 저 사람 100억이 있어. 근데 저 사람 또 더 받아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받았는데 왜 또 줍니까? 이런 것이죠. 이런 생각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받은 거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그 하나님 베푸신 풍성한 은혜로 바라보지를 못하는데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의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있는 자의 것을 없는 자에게 좀 나누는 이게 공평이지 않습니까? 있는 자는 좀 적게 받고 없는 자가 많이 받는다. 이렇게 해야 좀 공평한데 있는 자가 받고 없는 더 있는 것도 빼앗겨버린다.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의 어떤 상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과 궁유를 알아요. 그 심령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배우게 된 하나님의 사랑과 궁휼이 심겨졌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살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남겨진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남겨진 것들 성령 열매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궁휼의 풍성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처럼 신자의 마음에 십자가 은혜가 남겨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궁휼이 우리 심령에 풍성해 있을 때 뭘 더 받게 되겠습니까? 뭘 더 받게 되겠어요? 우리 마음에 그 은혜가 생생히 자리하고 있다면 내 행함 보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복록 그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든 행을 보겠어요? 나를 안 봐요. 주님만 바라볼 뿐이죠. 내 행을 보지 아니하면 지금 내가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서 받은 것 여기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거저준 은혜일 뿐이에요. 이런 신자는요, 내게 주어진 것으로 기뻐 감사한 여기에 몰두할 뿐이지 다른 사람과 보면서 비교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성령 안의 사람이에요. 비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많이 받고 누가 적게 받았는가 비교가 아니고 나 같은 자에게 이걸 주신 것 여기에 감사하는 거죠. 얼마를 받았든 나는 이것조차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런 나에게 이걸 주셨습니까? 그 주어진 예수의 은혜에만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있는 사람이죠. 성령이 있는 사람이고 이처럼 그 은혜가 있고 심령에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 더 주어진 게 뭐겠습니까? 기쁨이고 평강이고 감사라 그 말입니다. 이게 있는 자에게 더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없다는 건 뭐겠어요? 그 심령에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는 거죠. 은혜가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보기보다도 자기의 행한 거 내가 이렇게 신앙을 잘했는데 내 행한 거 이걸 봅니다. 네 열심을 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와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왜? 늘 부족하거든. 딴 사람 걸 보니까. 늘 없어요. 내 게 작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사까지 빼앗겨버리는 거죠. 은혜가 없기에 있는 것도 빼앗겨버려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대 교인들을요. 늘 나의 열심 따져가면서 이렇게 하면 상을 더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걸 따져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현대 교인들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있는 자로 더 받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아니에요. 있는 것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있는 것도 빼앗기고 있어요. 그게 늘 뭐냐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천국까지 내가 천국 못 가는 건 아닌가. 또 이런 어떤 그 조바심 속에 늘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별로 없는 천국에는 상을 못 받는 건 아닌가. 남은 귀하지 받고 초가지 받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이미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이미 복의 세계에 하나님께 우리를 들여놓으셨고 이걸 보게 하셨는데 이걸 몽땅 잃어버린 대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답답한 것이죠. 그게 성령으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은 신자로 하여금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의 마음을 두게 합니다. 십자가에만 마음을 두게 한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불의한 그 죄를 포기하고 죄인된 나를 구원한 그 능력이 주께 있다는 것, 주의 피에 있다는 것, 이걸 믿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주께 있습니다. 내 행함이 아니고 내 열심도 아니고 주님의 그 피 은혜가 나의 구원 능력입니다. 그 은혜를 붙드는 것이죠. 그게 성령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 은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과 평강의 능력은요, 사도 바울처럼 옥에 갇혔는데 불구하고 찬송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주보 뒤에 일본 생각, 공인 인증서. 천국에 들어가는 인증서다. 믿음이에요. 딴 거 없어요. 내가 한 것 가지고 인증받으려고 하는 거. 천국은 받지를 않습니다. 그건 네 아닌데. 문화비우에 한 부류의 사람도 등장했었죠. 예수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들. 이들을 끌어다 내 앞에서 죽이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런 심판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됨을 원치 않냐는 것은 저 사람이, 저 예수가 왕이 되면 내 인생이 내가 원한 대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 예수는 내 인생에 이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됨을 원치 않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이득이 되는 그런 왕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구하는 거죠. 결국 자기 인생에 이득을 주는 그런 예수를 자기 왕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 역시도 심판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그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어떤 그 은혜를 따라서 은혜 끌려가기보다도 뭔가 내 이득을 앞에 두고 이득을 염두에 두면서 어떤 신앙을 생각하는. 그런 게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뭘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늘 꼬리를 물고 끌어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 인간 욕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늘 자기 이득을 원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이득까지 몽땅 내려놓게 만드는 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결국 내가 지금 주를 믿는 살아가는 건데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는 철저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고백을 나오도록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게 천국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고 이득 주어지는 건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세상 이득은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더 주어지는 것은 그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의 그 평안의 그 나라를 우리가 더 깊이 맛보게 되어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로 사는 삶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돈을 사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사는 게 더 좋습니다. 결국 이런 고백이 나오는 그런 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좀 늘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믿음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잘만 보관하고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믿음을 좀 보관해 보려고, 예수를 믿어서 천국은 가보려고 뭐 그런 노림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은 믿음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구나 이런 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좀 지키려고 하는 거죠. 결국 이것도 자기 편함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찾는 여기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뭘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게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에다가 뭔가 좀 더 보태가지고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고 복을 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은요, 예수님 우리의 성령을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오해를 무너뜨리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신앙의 삶을 이끌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한 기쁨과 평강의 삶을 배우게 하시고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죄를 책망하시고 예수의 피 흘려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성령받은 신자로 사는 것이고 이러한 신자가 열 골 권세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열 골 권세를 받았어요. 야 많이 받았군 좋겠다. 여러분 열 골 권세를 받았다면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화로 열 문을 남긴 종은 이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산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보면은요, 이 사람이 열 골 받았을 때 그 골을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그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 열 골 다스릴 권세를 주었을 때에 나를 구원한 예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다스리면서 내가 아니라 주의 은혜를 그 골에 나타내기 힘쓸 거라 그 말입니다. 이러한 종에게는 열 골, 다섯 골 차이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안에서 내가 알게 된 주의 은혜를 나타내는 게 내 할 일이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산다면 뭐 얼마를 받든지 간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대로 내게 있게 한 그 자리에서 내가 알게 된 주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죠. 그게 우리 할 일이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뭘 얼마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뭐 얼마나 받았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를 구원한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자로 살아갑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잘 복원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걸 내놓고 천국 가면 되겠다 이리 생각하는 것은 악한 종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의 사랑 안에 붙들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늘 그런 생각에 붙들리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갑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에 흘러야 됩니다. 채워져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자가 더 받는다. 이게 뭔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화로 장사했다는 것은 주인을 위해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주인의 명령대로 장사를 한 종이 얼마를 남겼던 그건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 얼마나 남겼으면 이것은요 주인이 내가 주인의 것 이렇게 남겼습니다.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수고의 결과를 주인에게 드리는 거예요. 반면에 문화를 수건으로 싸둔 종은 뭘 했습니까? 주인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자기를 위해 산 겁니다. 이걸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인들이 잘못 생각한 것은 그겁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복을 받았고 천국 가서 상 받고 이걸 전부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잘못된 천국이에요. 그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내가 잘해서 복받고 천국 가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피 흘린 공로로 지금도 내가 살아있고 또 거룩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걸 늘 우리가 알게 하시면서 나는 주의 은혜로 삽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풍성히 자리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그 공로, 그 은혜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묻어나올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고 또 그것이 지금 우리를 살게 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남겨야 된다, 열매를 맺는다, 이 생각 다 접어두시고요. 그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여기에 여러분 마음을 다시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이 나를 지금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박혀서 기쁨과 평강 나타나지는 거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본분이라는 거. 이걸 잊지 마시고 성령을 받은 자로 그러한 기쁨과 평안한 길로 힘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어리석어서 내 입맛에 맞는 천국을 생각을 하고 내 마음에 맞는 예수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생각이 다 무너지게 하시옵시고 주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주가 중심이 된 그러한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주의 십자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이 내 삶에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 구석구석에 주의 십자가 은혜가 살아있게 하시옵시고 그리해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자됨으로 그리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만 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